성경 공부 조금만 진도 나가보십시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있습니다.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서. 자, 1장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인사할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이제 그 맥락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뭐 어려운 그런 구절은 이제 전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할 때, 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아,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한번 마음속에, 아, 그 형제, 그 자매를 생각하면 난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형제만 생각하면, 아, 그 자매만 생각하면, 아, 참 정말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이제 이런 분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서로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사실 개인적으로 친밀한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서로가 우리가 개인적인 교제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라볼 때, 아, 그 형제 또는 그 자매가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참 정말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만 이렇게 떠올리면 참 마음이 참 이렇게 포근해지고, 참 풍성해지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아, 이런 이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습니다. 아, 난 그 형제만 생각하면, 그 자매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답답해, 어려워, 아, 참 괴로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괴로운 것까지는 아니라도 무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형제만 보면, 그 자매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 이렇게 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이제 좀 내 마음이 비뚤어져서, 내 마음이 베베 꼬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죠. 또 어떤 시기심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형제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 그 자매 아무런 잘못한 게 없고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괜히 불편하다면 어쩌면 시기심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내가 바로잡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오해일 수 있어요. 오해가 뭐가 쌓여서. 그러니까 그 지체와 연관해가지고 무슨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고, 실제는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오해 때문에 누군가를 떠올리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막 왕성하게 일을 하고 성과도 잘 내고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이렇게 썩 본이 되진 않아. 덕이 되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참 마음이 좀 무겁고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천연적으로 주신 능력이 너무 워낙 월등해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성과를 좀 많이 내고 그냥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내 마음을 바로잡아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럴 때는 뭐 그냥 주님께서 그 지체를 이제 그 형제 자매를 이제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뭐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불편한 이유가 너무 열정이 없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나? 구원의 어떤 감사와 감격이 정말 저 사람 안에도 있는 걸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냉랭하고 식은 모습을 볼 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른 지체를 내 안에 떠올릴 때 다양한 감정이 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이제 귀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다른 사람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좀 강조했어야 되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떠올렸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My God, 나의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른 적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하나님과 저 사람의 하나님이 서로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지체들에 대한 애정이 같이 담긴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두 개의 고백이 다 필요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의 구원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구원자세요. 그렇죠? 우리 구원이 우리 명확해진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세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 세상의 구원자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셔야 될 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비슷한 맥락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나님을 향해서 My Father,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논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The only begotten son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교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비같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들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어떤 신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실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된 아들입니다. 양자가 된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바울 서신서에서는 한 16번 정도를 사도 바울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구절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게 이제 중보 기도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 모든 책임이 다 이렇게 끝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체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인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거룩한 의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중보 기도 할 때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할 때 기쁨으로 할 수도 있고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는 결코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돼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게 없어도 참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긴 또 어렵잖아요. 뭔가 나하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더 자발적이고 조금 더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나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정말 기쁘게 정말 중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 이제 인사말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영이 굉장히 올바른 상태에 은혜 안에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짜증낼 수 있고 쉽게 무기력해지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런데 뭐 꼭 그래야만 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장소는 아니다. 그 곳에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병상에 누웠을 때도 사실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져서 또는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해서 뭐 모두가 다 그냥 무기력하고 뭐 짜증내고 원망하고 뭐 그러기 쉽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교회를 또 세우고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그랬는데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제가 있는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만큼 또 복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이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이제 유치원 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고 뭐 대부분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일 뭐 사심 없이 이렇게 사귄 친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다 그런데 그러한 교제들보다 복음 안에서 갖는 교제, 이 교제만큼 이제 귀한 것은 없다. 한 번만 하는 복음 교제도 귀한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복음 교제는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복음 안에서 당신도 예수님 믿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맺게 된 그 교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 굉장히 귀한 교제라고 믿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제 그 교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성도의 영원한 구원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구원과 관련된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그 구원과 관련된 그 일인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중간에 그것을 멈추시거나 실패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께서 마감까지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랬습니다. 이 선한 일이 지금 구원과 관련된 일인데 여기서 보면은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없이 인간이 구원해내는 모든 그 어떤 구원에 관계된 그 노력, 그것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노력인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여기 선한 일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착한 일, 선행,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 이제 그런 일인데, 그런데 사실 이 선하다 할 때 이 참되게 선하신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도 본질적으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 외에는 사실 참되게 전한 일이 있을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영적인 영역에 속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성경에 보면 이런 날이 몇 개가 나와요. 날이. 주의 날, 또 하나님의 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성경에서 다섯 번이 나오는데 모두가 이게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책망받을 수도 있는 날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인 것이고 그 날은 그리스도인이 책망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아까 그 선한 일과 관계시켜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완성되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은 또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승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름질한다 그랬는데 다름질의 결승선에 있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 날에 내가 기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 날은 문맥상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날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를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날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이고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어떤 보상, 그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고 영화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 그 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렇게 이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런 식으로 해서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만군의 하나님의 날이 이제 원수 갚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진노의 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되는 게 이제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성도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면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